예, 오전에는 조금 생각지 않게 좀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요.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예,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예.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박노찬 성취. 이게 박노찬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 성취입니까? 예수님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 성취, 박노찬 성취가 아니라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성취,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맞춰야 할 관역판,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맞춰봐야 우리 인생이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이걸 딱두 가지로 얘기하면 인생의 반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인생의 그 반은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전부예요. 딴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들 되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거. 나머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구원에 관한 교리를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태어남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자라남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 걸 잠깐 상기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 그렇죠?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설계도 삼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그것을 설계도 삼아서 지금 창조된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께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걸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자로 입양된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돼서 두 아들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게 지금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아들, 아들 하나님 따로도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전부이셨고, 그다음에 그 아들 하나님을 모형 삼아 만들었던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있어서 그만큼 소중했다면 그 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소위 교회를 다니는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우리 집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그렇죠? 일요일이면 습관적으로 내가 어디 다른데 갈 수는 없고 하니까는 교회를 나오는, 단지 그 정도로서만, 그렇죠? 나와서 일주일에 어쨌든, 오전과 오후 두 번은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떳떳한 것 같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인드에서 볼 때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로서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천사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천사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천사는 한번 반역해서 범죄하면 끝이에요. 영원히 심판받는 끝이에요. 그러나 짐승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지만 사람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유기적으로 결합된 게 교회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소한 일곱 가지 이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깊은 진리일수록 다각도로 이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거는 사실 뭐 여러모로 파악하고 하고 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나 정말 심오한 진리는 이쪽으로 들여봐도 참 심오하고 저쪽 측면에서 또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봐도 아, 참 놀랍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존재들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한지를 좀 보여주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별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냐?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과 뭐 이 천체들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그야말로 해변가의 모래알 하나만큼 안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려면 아마 무궁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지혜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다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을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러이러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블랙홀이라는 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빛까지도 심지어 빛 자체로서도 참 놀라운 존재인데 그 빛조차도 블랙홀 쪽을 가면 중력에 의해서 휘어가지고 블랙홀로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고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뭐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초신성이 폭발하고 뭐 이 중성자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태양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핵융합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런데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들을 볼 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까? 그런 매크로의 세계, 거대 세계뿐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의 세계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 나노과학이니 해가지고 원자 단위로 지금 다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수천만 배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런 이 자연계의 사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수천만 배를 확대해서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 참 그 뭐 교회 그러니까는 뭔가 좀어좀 대단히 피상적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키도 짱딸만한 게 그렇죠? 저 딸이죠? 별게 없어요. 그렇죠? 뭐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혈기는 가득하죠? 예. 뭐 신실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한 척 하다가도 어려워지면은 금방 넘어지는 존재들이고,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 속 들여다보면 별게 없어요. 그렇죠? 대단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과 정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일컬어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온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거를 좀끌수 있을까요? 히터를? 아마 열이 이쪽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니까 이쪽은 대단히 그좀 열기가 많네요. 예. 추우면 말씀하세요. 예. 추우면 다 식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들인데 오늘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이야기는 뭘 하는 겁니까? 생명을 대신해서 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피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이 피는 지금 육체를 입으신 아들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피로 사셨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오너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누구에게 뭐 사용료를 지불하실 필요도 없고 뭐뭘 돈을 내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지금 희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기 희생. 그렇죠? 백만장자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에게 멋진 장난감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저택 대저택이 숲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내 아이가 그 숲에서 예를 들어서 오두막을 하나를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 일꾼 불러가지고 뚝딱뚝딱 해갖고 하면 금방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백만장자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고 싶어서 이 아버지가 직접 그 오두막을 꾸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나무를 다 옮기고, 그거를 톱으로 켜고, 대패로 깎고, 망치질을 하고, 그러면서 손도 다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에게 준 그것과 단순히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일꾼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불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신 것이 지금 교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피로 사신 것이 맞다면 교회는 얼마의 값어치를 지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를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주고 샀으면 50,000원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을 200,000원을 주고 빌렸으면 이 200,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한한 거죠. 그렇죠? 무한하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명으로 사셨다면 교회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건,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지었건, 그렇죠? 전 인류가 얼마나 많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죄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이 10억 원이 되든 1000억 원이 되든 1조 원이 되든 그 모든 인류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곱한들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유한은 0이잖아요. 수학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값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500만 년이고 1000만 년이고까지만 죄사함 받고 그 이후서부터는 또다시 우리 유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가 무한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 피, 영원한 값어치의 그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하면은 무한대 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십시다.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는, 이 교회 프로젝트는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렇죠? 실패해서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게 전 우주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교회를 잃게 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체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값어치인데 이걸 잃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참, 지구라는 이 행성은, 이 태양계만 비춰봐도 너무 작고 먼지 같고, 전 우주에 비춰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 영적인 존재들, 스랍이니, 그룹이니, 천사들이니, 정사들이니, 권능들이니, 이런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체라는 이야기죠. 기계는 그것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어떠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떤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무슨 뭐 계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칫하면 그런 늪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형상은 무슨 무슨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야말로 기계처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사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탁탁 맞아 돌아가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수련회 프로그램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어떤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니 해갖고, 다 프로그램들이 정교하게 해갖고, 교회가 잘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딱 빠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허탄한 이야기고, 참 영원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빠진 채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굴러가도, 그것을 헛거예요. 속는 거예요. 생명체와 기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기계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는 능동적이에요. 사소한 걸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걸 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 자발적인 능력, 이것들을 다 발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앉아서, 오늘은 이거 주는 거, 목사님이 이거 주는 거 받아먹고, 내일은 저거 받아먹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동적인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부, 그렇죠?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내 사랑아 이렇게 이제 쭉 이런 표현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 교회가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 내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중에 혹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죠? 네. 아마 들어보면 아실 텐데, 아마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셨을 거예요. 여기 사무엘기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어요. 여디디아.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에게 붙여졌던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사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별칭이기도 해요. 그렇죠? 솔로몬에 앞서서 그야말로 여디디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여디디아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여디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렇죠? 신부에게는 신랑으로 인한 그 영광이 있고, 또 신부로서는 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이제 결혼의 신비를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영의 신비다 이렇게, 한 영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도 하나가 되는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브와 아담이 결합했을 때, 한 육체가 됐을 때 누구의 육체가 될까요? 어떤 육체가 돼야 맞겠습니까? 이브의 육체가 돼야 맞겠습니까? 아담의 육체가 돼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육체가 돼야 맞겠습니까? 예? 아담의 육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아담과 이브의 관계 또는 결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묘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합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화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둘이 결합해서 제3의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혼의 신비예요. 둘이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 할때 예수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삼위일체 축소판인 거예요. 물론 이 무한하신 그 삼위일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겠지만, 그러나 이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 축소판이라면 이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천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결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지금 그런 어떤 결혼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게 아내예요. 신부인 교회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법에 의해서 묶여 있으면 얼마 동안 묶여 있어야 될까요? 예. 남편이 안 돌아가시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럼 영원히 묶여 있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교회를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이 대학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뭐 어쩌고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 대학교마다 이렇게 써붙인 대학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어떤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거기 그냥 그 성경 그 근처에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보존되고, 그것이 세워지고, 그것이 높여지는 곳이죠. 그렇죠?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상아탑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거처, 집, 성전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또 하나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 있습니다. 이번엔 인명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베델이죠? 예. 베델. L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죠. L. 벳이 이제 바이트 그래서 집이죠.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경에서 베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야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고향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곳이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만 뚝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됐던 것들이 교회에게도 같이 나중에 해당되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괜히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집 또는 거처라면 이 임마누엘의 실현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세우시는 것, 태버나클, 장막을 치시는 것, 그렇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농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원래 이 농사, 하나님의 농사도 원래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농사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외우는 분들도 많죠. 노래로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 다 나왔네요. 세 나무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 올리브 나무 이세 나무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심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심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무화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교리적으로 볼때 지금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또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그 수치를 눈이 딱 뜨이면서 벌거벗은 걸 알고 해 입은 그 옷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입혀주시는 그래서 햇볕에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가죽옷과 대조해서 매일 햇볕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매일 다시 내 힘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러한 옷으로서 우리가 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무화과나무 잎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상징되는 나무가 지금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있고 올리브나무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로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귀한 포도나무다. 또 시편 80편 8절에서는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세 나무가 다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큐티하듯이 개인적으로 아 나한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졌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해 그 정도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 어찌됐든 그런데 이세 개의 나무 중에 최소한 두 개가 지금 교회에게 또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할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좋은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가 우리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이두 가지 나무로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대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있고 그 연속선상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무시하고 이 소위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저주는 문자적 이스라엘이 다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던 복은 교회가 상속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는 백성조차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백성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농사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렇죠?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14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수확을 얻으려면 한 30년은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한 30년 동안 변화 안 돼도 그냥 걱정하실 필요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다 보면 정말 참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딴 얘기 할거 없고 저도 그렇죠. 참 보면은 제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너참 고집스럽다. 박노찬 너참 고집스럽다. 너 정말 안 바뀐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주변에서 어쨌든 이게 원래 남의 이 티는 잘 보이잖아요. 다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안 바뀐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농사라는 게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농사로 비유하신 것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26편 5,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큰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우리가 그토록 안 변하고 고집스럽고 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얄짤없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 복음과 관련해서 씨와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그것을 좀 입증하려면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성경적인 믿음대로 형성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대에 걸쳐서 정말 동일한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사람 말고 전한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 맞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1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져서 2세대가 동일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3세대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생명이 맺혀진다면 아 그러면 첫 번째 1세대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확한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생명을 싹틔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주의 만찬할 때 인용되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한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풍부한 뜻을 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빵이다. 교회가 뭐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빵을 이루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빵덩어리가 돼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밀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밀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밀알이에요. 성경은 쌀알을 이야기하지 않고 밀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도 사용하는 게 떡이 아니에요. 떡의 재료는 쌀이잖아요. 그걸 뭐 토착화시켜가지고 자꾸 그 떡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상당히 많은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밀이에요. 밀. 그 밀이 빠져서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빵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빵을 만드는데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빵이 됩니까? 다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박노찬이라는 밀이 가지고 있던 그 밀 알갱이의 특성 그거 보존할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아져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정엽이라는 제일 만만한 게 정엽형제입니다. 이정엽이라는 밀, 그 어떤 요렇게 생긴 그 밀알,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아져서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다 섞여서 그렇죠? 다 섞여서 빵덩어리를 이루는 문제. 그게 지금 교회인 거예요. 예. 성경에서 또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빵집. 뭐죠?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베들레헴, 빵집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얼마나 참 적절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의 빵덩어리를 만드실 분, 그렇죠? 하나의 빵덩어리를 만드실 분이 빵집에서 태어나셨다. 참 묘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벳엘이 되면서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디디하고 성경이 또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 참 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대한 이 진리만큼 또 풍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참 여러 가지 깊은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양무리, 양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시고 성도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 이건 참 정말 너무 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회가 뭔지, 양떼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 데가 에스겔 34장이에요. 제가 언제 뭐 아마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목회가 뭔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이 그 에스겔서 34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양 잡아먹는 목자도 나오고 양을 방치하는 목자, 양을 억압하는 목자, 또 양들 중에서는 좋은 꿀과 깊은 물을 마시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양들, 혼자만 꿀과 물을 독차지하는 살찐 양들, 뭐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거기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농경과 목축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수 있는 예는 다 들어서 의식주를 다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제가 그 앞에 의에 대한 건 빼먹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영어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입게 되면 옷이죠. 뭐 그렇죠?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는 어디 어디에 잠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잠겨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다. 마치 튀김이 튀김가루 속으로 푹 빠져서 튀김가루로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의에 해당하는 거, 그 의복에 해당하는 거, 양왜 키웁니까? 사실 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농사, 그렇죠? 이게 다 식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그집 안에 사는 부부, 신랑과 신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교회가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교회가 참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난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뭐 내가 공부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돌이키셔야 돼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가려서 지금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구원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에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단체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지금 나 혼자에 대한 관심만으로 꽉차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 있죠? 그렇죠? 아간이 지금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좋은 거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감췄죠? 왜 그랬습니까?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간의 마음 속에 자기 개인의 돈, 개인의 어떤 물질,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짓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돈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 재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 나, 내 개인 생활, 개인 믿음. 뭐 그거 하나 잘 간수하면 되지. 아관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온 백성이 지금 재앙으로 죽어가는 마당에서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함께 누웠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 창에 두 연놈을 참 잔인한 얘기죠, 사실.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 그래, 그 진노가 풀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어가든, 자기 혈육이, 자기 지체가, 뭐, 죽어가 나자빠지든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여자,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긴 이 미디안 여자 데려다가 자기 침상에 가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전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되건 내 욕구 그게 먼저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교회는 죽음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죽음입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잘 죽어보세. 잘 죽어야, 그렇죠? 내가 잘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는 죽음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었고, 그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하나님의 그 기초, 구원의 사역의 기초 위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실 때 그게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아까 누가 누구의 몸이 된다고요? 신부가 신랑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죽이지 않으면 인간 박노찬이가 인간 박노찬이의 특색과 이 기질과 이 혈기와 이런 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질화됩니까? 그렇죠? 죽음이죠. 지금 이 교회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진리에도 지금 죽음이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건물로, 살아있는 건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돌로 벽돌 쌓는 거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느 부분에 그 들어가야 할 돌이 있을 때 자연석을 갖다 그대로 끼워넣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맞게, 그 부분에 맞게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깎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전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요쪽 벽면에, 요쪽 공간에 내가 지금 벽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오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럼 지금 사각형으로 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농사에서도 똑같죠. 아까 하나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지금 삶의 키워드, 교회를 이루는 것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동감한 내용이 있는데, 박수치고 뭐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께서 오셨네 막 찬송을 합니다. 소위 오순절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과연 그 부활한 경험이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경험이 있는지. 왜? 순서상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부활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되죠. 죽음이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봉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봉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행위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이 있으려면 뭐예요?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이 지금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도 거치지 않고 죽음도 거치지 않고 오순절로 건너뛰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개인적으로 했지만 사실 교회는 누군가 재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죽음이 먼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경험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재능은 없더라도 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재능은 참 많고 참 열심도 좋고 막 박수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죽고 부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성취보다도 그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련회를 예를 들어서 아주 시설도 좋고 멋진 곳에서 멋진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막이 사람은 이 의견, 저 사람은 저 의견 해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동의가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온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인 그야말로 소위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결과물은 보잘것없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의 돌들로서 갈아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의 밀들로서 갈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가면서 한 빵덩어리를 이루면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이빵 주인이 주무르기에 대단히 적합한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빠진 채로 어떤 일의 성과가 뭐가 좋게 나왔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건 사람에게나 관심이 큰 거예요.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크고 세련된 예배당 건물에서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학교 사역이며 뭐, 그런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럼 말장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 문제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을 다 상실하고 다 주저앉은 마음이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게다잘 돼갈 때 믿음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잘 돼갈 때 소망을 이야기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희망이 잘안 보일 때 소망을 갖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한번 우리 일생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그런 소망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소위 주일 성수. 우리는 사실 일요일을 성수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성수하는 거지만, 일요일은 성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어찌됐든,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열심히 성수해요. 온전한 십일조의 개념으로 열심히 십일조 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해요. 개인 큐티 열심히 해요. 심지어 개인 구령까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 그런 모든 행위가 자기의 믿음,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 맨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나한 사람의 믿음.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지체의 삶에 섞이고, 함께 가루가 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나한 사람의 그 믿음 지키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이라면, 교회 왜 모입니까? 귀찮게. TV 보죠. TV에 지금 설교하고, TV에 또 개인 구좌 딱 나오면 구좌로, 저기 뭐야, 인터넷 뱅킹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지금 서핑 해가지고, 아, 이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좋네. 아, 저 교회 목사님이 이거 성경을, 요기를 잘 가지시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방신앙이죠, 안방신앙.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는 어디서 되는 거냐면, 그게 교회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검증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검증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교회를 그런 장소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신병 훈련소와도 같고, 또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커스 이 묘기하는 사람이 쳐놓는 그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해서 툭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래 안전 그물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 다 용납하는 거예요. 지체들의 약한 부분들을 다 받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그런 것들에 그물을 쳐줘서 그 사람들이 맘 놓고 떨어져서 맘 놓고 기술 개발을 하도록. 그렇죠? 한번 재주 넘어 다 떨어졌어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자꾸 하다 보면 그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네. 안전 그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는 자기 혼자 안방신앙 가지고는 검증 안 돼요. 그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단히 사실 귀찮고 또 성가신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깎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내 고집대로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매 순간 나를 죽은 자로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좀 불편하니까 있습니까? 단순히 이곳에 어떤 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내 평생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 평생에도 제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그런 교회를 꼭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주님,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열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이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함께 깎여져 가고자 하는 열망, 돌들로서, 그렇죠? 기꺼이 함께 엮여져 가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성막, 들고 다니는 성막 있었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 있었죠? 그게 다 지금 기둥, 하나의 넓적한 판자 기둥들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기둥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가로막대를 세워가지고 다 그게 하나로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나무판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막을 건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서 함께 엮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꺼이 함께 섞여져 가고자 하는 열망, 우리 한 빵덩어리를 이루면서 섞여져 가려는 마음, 그렇죠? 우리는 다 서로가 달라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요. 우리는 배경도 달라요. 우리는 관심사도 다르고요. 우리는 아파트 평수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빵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루가 될 때 예수님만 남게 되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빵덩어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깊이 이해하는 몇 사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 그 교회의 이상을 본 사람. 성경적인 교회의 그 이상을 함께 본 사람 몇몇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이곳에서 그러한 교회를 이루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이곳에 앉아